창세기 제 4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영적 감각을 일깨우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치 말고 내려오사.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전체 소리를 좀 더 올려주십시오. 보렴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강남교회의 지하 3층 컨벤션 홀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초혼이 아니고 재혼인데 저희들은 이제 강남에 어제 있는데 결혼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혼식을 하는가 하고 이제 봤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형제님이고 이제 50 후반의 자매님이 재혼을 이제 하는데 원래는 이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아이고 뭐 재혼인데 그냥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뭐 가까운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면 되지 했는데 박목사님이 아시고 무슨 소리냐 교회에 강남교회의 컨벤션 홀은 진짜 멋있는 예식장 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서 해라 해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목사님은 해외를 자주 나가니까 주례하고 싶어도 사실 주례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는 목사님이 또 한국에 계셔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저 형제님이 늘 교회 오면 잠바 입고 모자 쓰고 왔는데요 어제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가발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죄송합니다 대머리님들. 예,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소갈머리가 많이 이제 예, 빠져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가발을 쓰면은 진짜 막 그 옛날에는 가발은 표가 났어요. 근데 요즘은 가발은 전혀 이제 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 안에도 대머리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름은 다 못 밝히고. 유 무슨 열 목사님이라든지 뭐 근 무슨 선 목사님이라든지 뭐 조 무슨 구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근에 가발을 했는데 10년, 20년은 젊은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장인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사진을 슬쩍 지나갔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여줘봐요.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럼 뭘 쳐다보고 있느냐면 목사님이 이제 주례하다가 특송을 하는데 이제 신랑 신부를 뒤로 돌아서서 특송하는 거를 좀 보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누가 특송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이대준 형제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소프라노 구세연 자매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제 따라 막 너무 잘 부르고 바이올린도 막 거의 신이 들린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너무 행복하게 아까 진짜 행복하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초원 때는 괜찮은데 재혼할 때는 너무 또 막 기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보통 보면은 얼굴 관리한다고 애를 먹는데 어제는 관리도 안 하고 막 좋아라 하시더라고 두 분이. 이 형제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제가 이제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3년 더 전에 박목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목사님 차를 쾅 하고 박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뭐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 내려가지고 혹시 운전면허증은 있느냐고 아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보니까 면허증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술 냄새가 푹푹 나더래요. 그리고 음주운전해서 목사님 차를 갖다가 뒤에다가 들여받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보험 처리하고 하면 되겠지만은 이분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겠다. 음주운전에다가 이제 사고를 했으니까 그런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 면허 취소도 될 수 있고 벌금도 나올 수 있고 그래 목사님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술을 먹고 저렇게 운전을 했겠나 해서 전화번호만 하나 달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받고 가시라 하면서 목사님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그 당시 때 이제 교회에 이제 민웅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운전도 해드리고 같이 이제 교회 일도 보고 또 부목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민웅기 목사님한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가 이제 그 잠실 체육관에 대전도 집회할 때 막 그 무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잠실 대전도 집회를 참석을 해라. 그리고 목사님 차를 수리했는데 당연히 그 사람한테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수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수리를 안 받으시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뭐 옷 입은 거나 뭐 얼굴이나 보니까 너무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 뭐 수리비 받지 말고 그 대신에 잠실 체육관 집회 허락해라. 우리 잠실 집회하면 어차피 홍보하면 돈도 들고 전달락 하면 돈도 드는데 그 대신에 수리비는 받지 말고 잠실 체육관에 집회 허락해라. 그럼 이분은 집회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차값을 수리비를 안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잠실 체육관에 온 거예요. 잠실 체육관에 와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목사님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차를 박은 차주잖아요. 이분이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수리비를 안 받는 데다가 놀랬는 데다가 목사님이 잠실 체육관에 집회 강사로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 이제 이 형제님이 그때 이제 막 그 아내하고 막 처갓집 문제 막 그래서 너무 이제 아내하고 막 인생살이에 막 쪼달리고 힘들고 막 이제 막 이혼 직전 상태에서 있어서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한 것보다도 이혼을 당한 거죠. 형제님이 그래서 이제 형제가 이사를 와서 교회 가까이 와서 이제 그 강남교회 형제님들이 하시는 이제 청소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은 되게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 형제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차를 술 먹고 차를 박은 것 때문에 잠실 체육관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목사님이 차비 수리비도 안 받고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형제님은 계속 그 우리 식사한다고 방에 앉아 있으면은 박동기 형제님이 장동기 형제님이 가져왔다 하면서 막 그래 보면은 막 해물 뭐 뭡니까 뭐 낙지 이래가지고 자주 거의 잠깐 비상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혼을 했는데 어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인생이 찌달려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목사님 차를 들이받은 형제가 구원을 받고 진짜 너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데 또 이제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자매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막 이제 우리 그 뭡니까 그 이대준 형제 그리고 구세현 자매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그리고 형제가 막 너무 기쁘게 보더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아까 노래 불렀던 이대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이대준하고 소프라노 구세연 자매가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어, 저 자매들이 저 형제가 왜 사진을 찍지? 알고 보니까 이번에 결혼을 하는 그 자매님이 구옥본 자매님인데 그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되는 형제가 예, 그동안에 아버지 없이 오랫동안 지내다가 새 아버지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대준 형제가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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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형제가 막 뭐 입이 진짜 누군 말들이 귀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목사님한테는 여러 번 있었어요. 목사님 딸 이제 우리 방원숙 단장님이 중학교 개포중학교 다닐 때 이제 화학 시간에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알콜 램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폭파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화학품이 머리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 뭐 떨어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전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학생들이 화학 실험하고 알콜 램프를 뚜껑을 닫아 불을 끄고 다시 켜야 되는데 그걸 안 끄고 계속해서 이제 끓이다 보니까 비커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 폭파하면서 머리에 떨어져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양호실에 가서 양호 선생님이 대충 이제 이렇게 꺼져 붙여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가 보니까 속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수술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양호 선생님들이 막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 막 우리 학교 측에서 100% 잘못했는데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병원비는 저희 학교 측에서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더 사과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기는 목사인데 우리 반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 딸의 머리에 떨어졌다면 나는 전 시간에 그 알코올 램프를 꺼야 되는데 못 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고발이나 무슨 변상을 우리가 안 하고 그건 하나님으로 받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병원비는 내야 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양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개포중학교 엄마 아파트에 사실 때인데 개포중학교를 이제 다니려고 하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가 너무 복잡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한 며칠은 차로 이제 태워서 개포중학교 내려다 주고 이제 목사님 성경학교 수업하기 위해서 서울제일교회로 이제 오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중학생인 딸 우리 박원숙 단장이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아빠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내 이제 다가간 건 아는데 내가 이거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교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가로운 데다가 세워놓고 이제 따님한테 복음 교제를 해서 박은숙 자매가 그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는 거라. 그때에도 목사님이 우리는 병원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86년도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그때는 저는 사역자 아니었고 선교학생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저보다도 저 위에 선배, 이제 11기부터 18기 사이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동대전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3일 금식하고 4일째 아침에는 이제 죽을 드시고 점심은 야 우리 짜장면 짬뽕 시켜 먹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짬뽕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때 짬뽕을 드셨던 10대분의 목사님들이 다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그걸 드신 분이 아이고 배야 해가지고 병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10몇 명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와서 링게로 꽂고 뭐 난리가 났죠. 그때 제 아내가 대전 서부 병원에 거기에 근무했다 아닙니까? 그때 임순은 자매는 뭐 전혀 이제 안 드러나는 자매님이었죠. 대전 교회에 뭐 뛰어난 자매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모님이 뭐 결혼을 시키려고 생각도 뭐 안 하고 있는 때인데 86년 가을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막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이게 뭐 큰 사건이잖아요. 그걸 병원장도 막 나오고 의사들도 막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식당 고발해야 된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짬뽕 먹어서 식중독이 걸렸다면 이 식중독 걸린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짜장면 시킨 분들 말고 짬뽕 시킨 분들. 아, 나 그때 짜장면 시작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이 먼저 오는 바람에 목사님이 늦게 가가지고 나 짜장면인데 짬뽕 먹어 나 막 병원 실려 딱 하고 뭐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도 역시 이 병원에 예, 병원비는 저 식당에다가 고발해야 된다 그리고 식당에서 다 물려야 된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목사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쪽에서는 식당 측에서는 모르고 이제 배달한 사람이 돈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마리아 당신들 지금 이제 이 짬뽕 먹은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무슨 지금 짜장면 짬뽕값 받으러 왔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짬뽕 먹은 사람이 지금 다 병원에 지금 이제 입원하고 있는데 하니까 그러면 짜장면 값만 주세요 뭐 이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럼 짬뽕은 놔두고 짜장면 값은 내세요 이랬다 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예? 영적 감각을 일깨우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적인 감각, 육적 감각, 영적 감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영적, 아까 제목이 뭐 영안이라 했죠. 영적으로 보는 시각, 영안. 영으로 보는 세계.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뭐 물체를 보는데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해외에서 오신 102분의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오셨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다 되찾아 주셨거든요. 영국의 스펄전 대학교 신학대학 총장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영국에서 왔고 다른 분들은 뭐 남태평양 그리고 뭐 중남미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오니까 자기는 명색이 영국에서 오고 스펄전 대학교 신학 총장으로 오셨는데 자기는 그래도 낫다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거 또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것 그리고 그라시아스의 그 노래
그리고 그래서 시아스의 그 영적인 어떤 감각, 노래 곡, 공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의 스펄전 대학교 총장님이 오셔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우리의 그 질서, 뭐 아프리카 어제 뭐 짐바브웨 목사님 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왜 누가 이거 질서 잡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왔는데 시간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보통 뭐 30분, 1시간인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코리안 타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예. 어제 토요 영상에 짐바브웨 두 분, 한 분은 또 역시 짐바브웨 신학교 총장인 분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여지고 우리 굿뉴스 미션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이분의 마음들을 다 열었거든요. 왜요? 우리 성교회 안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이게 다르거든요. 때로는 영적인 이 감각이라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인 감각은 그냥 어떤 보면은 뭐 종교 신앙생활 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감각은 가정생활 하는데 부부 사이 또 아니면 직장이나 일하는 거 결혼 문화 뭐 다방면의 모든 부분에 이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행복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동기 형제님 이야기했는데 어쩌다가 술 먹고 목사님 차를 들이받은 것 때문에 잠실체육관에 와 구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인생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너무 인생 속에서 찌달리고 예?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목사님 차를 들이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신앙의 영적인 새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지금도 이제 계속 새벽의 시간에는 제가 새벽에는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5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기 43장, 창세기 44장 제가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형님 10명의 그 영적인 감각 예? 완전히 죽어있더라고요. 예? 부재하더라고요. 총명이 진짜 예? 없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각을 가지면 아 요셉이다 하고 발견할 수 있을 건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발견을 하면 아 저 총리가 요셉인 것 같아, 아무래도 요셉인 것 같아, 우리 동생인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요? 왜 요셉의 형님들이 감각이 없는 줄 압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냥 학생들 공부하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냥 사업하고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그냥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 45장을 폈는데 37장 5절을 한번 우리 가봅시다. 요셉의 형님들의 그 감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죽어 있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토요일 날은요, 뭐 자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창세기 37장 5절 펴놓고 이제 제가 이야기할게요. 토요일 날은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씩을 이제 읽으면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장년 형님들이 나와서 아 내가 오늘 읽을 때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해요. 간증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어제가 우리 열왕기하 9장 차례였었어요. 아마 열왕기 9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시아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대비마마죠. 그런데 예후를 세워가지고 그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요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이세벨을 죽여버리고 유다왕 아시아도 죽여버리는 거야. 왜?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꼽는 왕이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여로보암과 하나는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요, 요람 왕이 죽구나, 이세벨이 죽는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아 왕은 안 죽어도 되는데 죽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 왕 아시아가 병문안을 가요. 이해갑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 있었다면 자기가 그 자리를 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 그 요람 왕. 요람 왕이 병들었다고 거기에 병문안 가요. 왜? 또 인간적인 관계를 하면 자기 외삼촌이에요. 왜? 이세벨이 유다의 이세벨이 이제 그 아합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또 유다 왕이 또 뭡니까? 서로 이제 사돈 관계를 맺어 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아하시아는 요람 왕이 자기 외삼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다가 하나님이 예후를 세워 가지고 요람과 이세벨을 죽일 때 아하시아도 그 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죽이라 하더라. 그럼 여러분 뭐 성경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뭔 소린가 잘 모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 있었다면 아시아가 요람 왕한테 병문안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따다가 가서 같이 수교통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미련한 사람이 벌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구절과 같아요. 그거는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7장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읽었는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꿈을 들으시오. 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다음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그 다음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뭐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형님들이 쉬쉬 거리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네가 그러면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왕이 된다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님들이 바깥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너 그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둘러보고 오라 해서 그 들판에 형님들 찾으러 나갔거든요. 그래서 형, 로벤 형, 시몬 형, 유다 형, 레위 형, 아버지가 찾아요 하고 이제 찾아러 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다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럼 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뭐라고? 네가 왕이 된다고? 네가 총리가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절한다고? 말이 돼? 우리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두고 볼 것이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구덩이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제일 큰 루벤 형이 야 그래도 배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이 아니냐, 응?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노예 시장 장사꾼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은 20개로 팔아가지고 10명이니까 2개씩 나눠가졌잖아요. 동생 팔아가지고 인신매매범 형들은, 예? 동생을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걸 볼 것이다 이놈아 이랬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 42장 6절 이제 세월이 22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42장으로 넘겨왔는데 장수는 5장 넘어왔지만 세월은 2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13년 만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풍년 7년 37살 그리고 흉년 2년 차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양식만 팔아요. 그래 나오죠.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할 일이 많을 건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뭘? 양식을 팔더라 말입니다. 왜요? 왜 총리가 지금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양식만 팝니까? 형님 만나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낸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양식을 파는데 창고를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우리 같으면 서울도 만들고 인천도 만들고 대전도 만들고 대구도 만들고 부산도 만들어야 되는데 창고 하나만. 왜? 형님 만나려면 요 창고 하나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줄 서서 양식 사러 오는 거라.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아, 우리 총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이 창고를 하나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우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리고 총리가 계속 사람들 쳐다보고 있고 화장실을 갈 때는 잠깐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양식 팔지 마.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자 다시 어떤 일 밥 먹을 때도 잠깐 밥 먹을 때 하지 마. 다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총리가. 나중에 이해가 되죠. 총리 누구 찾아내려고? 형님 찾아내야죠. 왜 형님 찾아냅니까? 아버지 찾아내려고, 자기 동생 찾아내려고. 왜요? 이 땅에 흉년 7년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요셉에게 안 오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형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친동생을 생명을 살리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22년 만에 자 이제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9절 절하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까 37장이 뭐라 했어요? 내 볕단이 서 있고 형님 볕단이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쉬익하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말이야, 총리가 된다 말이야, 우리가 네 앞에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이 녀석아. 이 녀석 구덩이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혀버렸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됐어야 안 돼서 22년 후에 만났거든. 형님들이 다 엎드렸어. 그리고 요셉은 22년 전에 자기가 집에서 형님들에게 꿈꾼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꾸었다. 근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꿈을 꾸었을 때 미움을 받았어요. 꿈꾸고 더 잘된 게 아니라 꿈은 잘되는 꿈인데 총리 되는 꿈인데 꿈대로 반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도리어 형님들에게 미움받고 종살이 해야 되고 감옥살이 해야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릴 때도 꿈꿈을 생각하고 누명을 썼을 때도 꿈꿈을 생각하고 감옥에 갇힐 때도 꿈꿈을 생각하고 총리가 됐을 때도 꿈꿈을 생각하고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꿈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 총리가 되는 꿈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의 천년 왕국, 이 땅의 천년 동안 우리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해 주신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야, 내 꿈은 뭘까? 예? 마인드 강사? 치과 의사? 아니면 뭐 복음 전도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에게 준 꿈이 그게 내게 준 꿈이구나. 여러분도 그 꿈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을 생각하고 예? 그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우리가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처럼 그 꿈을 우리가 꾼 게 아니고 꾸게 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형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딱 처음에는요 흰기라고 안 밝혀요. 요셉이 안 밝혀요. 내 인원들 너희들이 정탐꾼이라. 이 나라에 양식이 많은 걸 보고 이 양식을 훔쳐가려고 온 정탐꾼이다 이놈들아 하고 막 몰아붙였어요. 그래가 아유 그 총리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고 말자는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틀림없는 정탐꾼이야. 이 나라에 양식을 훔쳐가려고 지금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하고 요셉이 몰아붙여버렸어요. 그래 형님들이 막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시므온 한 사람을 감옥에다가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 아홉 명은 양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말제, 아버지 곁에 있는 말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거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래요. 아이고 총리님 알겠습니다요.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양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아내가 라헬이고 라헬이 난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이제 야곱의 생각이 있는 악한 짐승이어서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막내, 또 막내는 또 아버지 또 더 특기 그러잖아요. 12번째 막내 베냐민, 안 된다 이 베냐민 안 된다. 그래 아버지가 안 줘요. 그 양식 다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이제는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할 수 없이 이제 베냐민 내놔야 돼요. 베냐민 아니면은 양식을 사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진작 내놨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었겠습니다. 빨리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어차피 이제 뭐 양식 때문에 죽을 판이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하고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손을 잡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애굽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애굽하니까 지금 가만히 우리 김종성 전도사가 지금 애굽에 가 있거든요. 이집트에 지금 있어요. 지난번에 여름에 이집트에 온 그 가다라는 그 자매가 지금 이제 자기 집에 우리 김종성 전도사하고 우리 송여 전도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45명의 이집트의 K커넥트의 이번 4기 졸업자들 수료증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시간마다 막 사진 보내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온 우리 가다라는 그, 예, 그 자매가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집트에 막 자기가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막 공항에 맞이하고 자기 집에서 또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노하라는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는 K커넥트 연결됐는데 그는 호텔 매니저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간다고 다음 주에 원래 제가 간 줄 알고 뭐 5성급 자기 호텔에 자기 준비 다 해놓고 목사님 오기만 기다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가려고 하다가 좀 시기상조라서 우선적으로 김종선 전도사만 보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선 사가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시간마다 보내가지고 막 완전히 막 이집트의 일단 피라미드 앞에서 막 낙타 타고 사진 찍은 거 막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 지금 그 이집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이제 요셉의 형이 베냐민이 손을 끌고 이제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게 이제 43장입니다. 43장입니다. 이제 43장에 옵니다. 43장에 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형들이 다시 왔다 말입니다. 다시 왔는데 보니까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있잖아요. 묻습니다. 형들한테. 자 이제 43장 26절입니다. 이제 43장 26절이 이제 요셉이 베냐민 이제 동생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되죠. 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이제 총리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건강하시냐? 별일 없으시냐? 하고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총리가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라고 몰아놨는데 정탐꾼 아버지를 말하고 안녕하시냐 건강하시냐 뭐 생존하시냐 뭐 잘 계시냐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전혀 지금 요셉 형들은 지금 모릅니다. 좋아 여기까지 모르는 건 나도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 형들은 배다른 형이고 이제는 배가 같은 이제 어머니 같은 배 속에서 나온 어머니 베냐민이 이제 동생을 본 겁니다. 22년 만에 이제 동생을 본 겁니다. 이제 요셉 나이가 39이고 아마 베냐민은 30 중반일 것 같아요. 한 서너 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딱 보고 가로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가로대 또 가로대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22년 만에 친동생 그것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베냐민 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유일하게 진짜 그리고는 형이 예, 17, 그러니까 베냐민의 뭐 열몇 살 때 형이 잃어버렸으니까 엄마도 없고 친형도 없고 그냥 배다른 형들하고 살고 있던 이 베냐민이 이제 요셉이 그걸 생각하니까 막 동생을 생각하니까 막 막 마음이 탄한다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다가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예, 얼굴을 씻고 나와서 막 요셉을 보니까 막 감정이 막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세수 막 벅벅벅 세수하고 막 또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목이 다 메였어.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안부를 꼬치꼬치 묻더니 동생 요셉을 보는 눈이 다른 거라요. 벌써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손자들을 이래 손녀 손자를 보면 내 얼굴이 막 딴 얼굴이 나온대요. 에? 그 숨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데 얼굴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감정이 타가지고 막 그닥 후닥닥 나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세수 벅벅하고 들어와가지고 목이 왜 네 동생이냐 하고 하니까 형들이 생각 이상하나 아주 베냐민을 보고 저 요셉이 저 왜 이러지 이러면 아 진짜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왕이 된다 하더만 진짜 저 총리가 요셉일 줄 몰라 하고 이래 생각해야 안 돼요? 이 정도 생각해야 안 돼요? 전혀 감정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까지는 또 내가 이해를 해. 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33절 예? 아니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뭐 이랬어요? 차리라. 총리가 정탐꾼으로 몰아난 그 형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고 베냐민과 돌아왔는데 식사를 차렸어요. 오찬을 준비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총리가 음식을 차렸으면은 햄버거 하나고 콜라 하나씩 줬겠습니까? 예?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자기 형들 왔고 동생 베냐민을 왔는데 그냥 햄버거 하나하고 콜라 하나만 나눠줬겠습니까? 진수성찬 육해공군 다 알겠습니까? 육해공군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진수성찬을 딱 차린 거 보면 또 형님 또 놀래요 안 놀래요?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놓고 식사 차린 거 보니까 뭐 가족들을 식사 차리듯이 차려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33절 그 다음에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는데 형들이 이제 앉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이제 총리가 여러분들 식사 자리에 앉으시오. 그 형들이 이제 막 어떻게 앉아야 될지 모르니까 요셉이 정해줍니다. 저기 저 턱수염 많이 난 사람 당신 여기 앉으시오. 그분 누구냐면은 로벤입니다. 형이 로벤 이름을 알지만 로벤 여기 앉으시오. 시몬 여기 앉으시오.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문제 안 되고 그래서 저기 턱수염 나신 분 여기 앉으세요. 저기 좀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 두 번째 여기 앉으세요. 그 시몬이죠. 지난번에 감옥에 갇힌 사람 곧 옆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레위, 갓, 아셀, 단,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해가지고 장류의 차서대로 나이의 순서대로 자리를 앉히는 거라.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로또 당첨되는 확률이에요. 10명의 형님들을 나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쫙 앉히는 거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요셉 말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벤, 시몬, 유다, 레위. 그 다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럼 나 부르겠네? 딱 부르는 거라. 갓. 그 다음 아셀이 나 부르겠는데? 딱 나 부르는 거라.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그죠?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까지 10명 순서를 차례대로 딱 부른 거예요. 딱딱딱딱딱딱딱딱 앉는데 이 멍청한 형님들이 아직도 요셉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들이 영적인 감각만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감각만 아니라 인생의 감각도 이 형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만큼 뭘 생각 안 하고 산다? 꿈을 생각 안 하고 산다. 나무 꿈이라도 요셉의 꿈을 생각 안 하고 영적인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생각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밥 먹다가 시몬 왜? 이상해. 저 총리가 아무래도 요셉인 것 같아. 그래 나도 사실 그 생각 들었거든. 맞아 요셉이 이야기했잖아. 왕이 된다고 총리가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절한다고 우리가 다 절했잖아. 맞아 이래 나와야 안 돼요? 이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4절. 34절에 또 봅시다. 또 알아먹을 만한 또 조건이 또 나오거든요.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5배, 5배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눈치채야 돼요? 안 채야 돼요? 채야지. 요셉이 베냐민한테는 형들보다 5배나 더 주니까, 2배도 아니고 5배나 더 주니까 맞아! 저 요셉 맞아! 이래 나와야 되죠. 저 총리님 아뢰기는 항상 합니다만 저희 동생 같은데요, 혹시 요셉이 아니세요? 이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라,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라, 세상 풍속에 쫓고 밥 먹고 돈 벌고 집 사고 그냥 그저 인생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눈과 귀와 입과 모든 게 가려져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 형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 양정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다지도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까? 이다지도 신앙의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앞에 우리의 신앙에 세상 구원 안 받는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보고 삽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형님들이 왜 이렇게 모릅니까? 이렇게도 모릅니까? 형님들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랬다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안 찾지 마십시오. 그냥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막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 인간도 그렇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입이 있는데 말을 왜 말 못한, 말 잘하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영적인 말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좋은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막 박사학위가 몇 개나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말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며. 그 다음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귀는 뚫려서 소리는 듣는데, 알겠습니까? 청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냄새를 못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발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걷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근본은 공중에 근세 잡은 자 다단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예?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지 예? 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예배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이야기를 눈이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115편 5절부터 올리십시오. 115편 5절 다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이 그런 거예요. 이 형들이 내가 설명했던 거 맞죠? 너무 형들이 진짜 요셉을 몰라도 너무 모른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것 때문에 아무리 몰라도 아 요셉이다 요셉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다시 말해 형들은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몸뚱아리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 먹고 사는데만 세상 사람들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45장에서 이제 요셉은 드디어 이제 형님들에게 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형님들에게 이제 밝힙니다. 어제 오늘 읽었던 45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형님들에게 밝힙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이제 이집트 사람들 다 물러가라 했어요. 형들만 남도록 했어요.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승되고 가니 이제 형님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방송되고 합니다.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이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전에 알아차려야 했는데 그죠?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알아 살아계시니까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생존하십니까? 형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뭐예요? 너희 대답지 못하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 꿈을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는 22년 동안 꿈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왔을 때 시각이 이렇게 갔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가까이 가니 가로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가니까 이래 나왔겠죠. 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나와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숨 함쉬고 그 다음에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또 형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팔았어. 아이고 우리 잘못했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화학 시간에 알코올 램프에 비크가 터져가지고 내 딸에 했다. 이건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 짬뽕 먹은 사람 식중독 걸리게 했다. 하나님이 내 차 술 먹고 뒤에 밖에 했다. 그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목사님은 다 받았다. 안갑디가 제가 간증할 때 그죠? 그러면 요셉의 형님들이 여기서도 물론 동생을 팔았지만 이제는 뭐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돌아오는 거 안 돌아오는 거 봅시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아무 가르쳐도 안 돼. 이거는 아무 가르쳐도 안 돼. 신앙 안 하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눈, 코, 귀, 입 다 육으로만 보고 있지 영지 세계를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길을 잘 들어야 돼요. 길 잘 들어야 돼요. 요셉 형님들이 아이고 우리가 요셉을 팔았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아이고 요셉이 총리가 된다. 아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 아이고 요셉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구절 이 땅에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앞으로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못할지라. 그 다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왜 지금 기근으로 온 세상 사람들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 죽게 했는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예?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안 그러면 이 흉년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흉년을 대비해서 나를 꿈을 꾸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해서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총리가 되게 그렇게 한 겁니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다 같이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감각 찾아야 됩니다. 형님들이 그러면 정죄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동생을 팔라니,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를 어째, 이렇게 감각을 찾으면 안 되고 이제는 영적인 감각을 찾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구나. 알코올의 램프에 비크가 터져가지고 알코올 램프가 머리에 떨어진 게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양호 선생님이 와도 막 병원비 주려고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짬뽕에 식중독 걸려도 병원비 우리가 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를 들이박아도 이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고 받아버리는 거 다 얻는 거예요. 그때 우리 준아 엄마가요, 그때 그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 이사장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 목사님, 야 진짜 존경한다. 존경하다 못해 무섭다 하더라고요. 왜? 세상적으로 일을 처리 안 하는 거라. 다른 데 가면 난리 치고 막 고발하고 막 병원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비 다 내겠습니다. 병원 측이 아닙니다. 그쪽에다가 우리가 고발해 가지고 받아내. 아닙니다. 외원장님, 이건 우리가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으로 받아버린 거. 병원장님이 우리 준엄마한테 하는 이야, 야 너가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못해 무섭다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겠습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맞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팔째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씨벌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취재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그리고 마지막 구절 뭐였습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아버지 22년 전에 요셉이 꾼 꿈대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 형님들이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안 믿어요. 왜? 아버지 머릿속에는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바깥에 나가봅시다 하니까 바깥에 뭐가 있어요? 총리가 아버지를 싣고 오라고 보낸 뭐가 있었어요? 병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병거. 알겠습니까? 그 애굽에 있는 총리가 타는 병거, 자기가 타는 병거 아버지 싣고 오라고 보냈으니 그 병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죠? 형들이 아무리 사기쳐도 그거는 사기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방 안에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있습니다, 얼른 가십시다, 아버지 오라 합니다 할 때, 야 이놈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요셉이 22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아무 설명도 안 믿어. 그래가 마당에 와서 마당에 보니 뭐가 있어요? 병거를 보니 그제서야 야곱이 소생한지라 이래 성경이 나오더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50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이제 이 야곱이 137살에 돌아가시거든요. 이때가 이제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네 나이 몇 살이냐 하니까 130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130세입니다 라고 하고 137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7년 후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7년 후 이야기입니다. 자 5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137세에 죽습니다. 137세에 죽습니다. 자 죽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 치렀습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지금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하는 이야기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 요셉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총리하고 잘 지내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장례를 치릅니다. 자,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요압이 뭐라 합니까?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세상에 세상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요셉을 몰라도 정말 모르니까 또 자기들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육체의 감각 그걸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사니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살려놨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요셉이 말하여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에게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뭐 복잡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는 뭐 복잡합니다. 형님들인데 그죠? 신앙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붙는 것 같아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뭐하더라? 그 말을 들을 때 뭐하더라? 울더라. 왜 울어요? 왜 요셉이 왜 울어요? 예? 아버지가 죽은 게 생각나서 울었어요? 예? 뭐 울었어요? 형님들이 너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맞죠? 요셉도 못 알아보더니 알아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못 알아보더니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또 못 알아듣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 또 딴 생각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육발로만 사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으로만 사니까 요셉이 우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이제 뭡니까? 예, 나사로가 죽어서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아라 하니까 막 죽은 지 날이 됨시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살아있을 때 진작 오시 이제 늦게 와가지고 뭐 이제 돌을 옮겨 놔라 마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우시더라고요. 왜요? 이미 말씀을 보내서 네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야 말하다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예수님 우시더라고. 여기도 요셉 형님들이 하는 요셉이 울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대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이네. 이 겸손입니까? 겸손입니까? 불신입니까? 불신이죠. 왜 자기들이 종입니까? 요셉의 당당한 형님들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게 겸손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하면 당당하게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면 교만하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또 죄짓고 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죄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육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서 또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왔던 102명의 해외의 목회자들이 다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번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기독교 지도자들 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이번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런 분들이 뭐 1, 2년 목회사를 한 분입니까? 그 나라의 대표되는 그런 비숍들인데 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또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가 종이에요? 형님들이지. 당당하게 약속이 있는데 45장에 약속한 그 약속 기억하면 어떨 때는 아이고 우리가 요셉 앞에 당당해서 되겠나 싶은 마음 들지만 형님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약속이야. 하나님이 꿈에게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이것도 우리에게는 꿈이야. 우리의 약속이야. 요셉이 우리를 잘하는 거는 우리가 행동이 똑바라서가 아니 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야. 요셉에게 하나님이 뜻이 우리도 영적인 감각 찾아야 돼. 이래 나와야 돼 안 해요? 그래야 되냐? 그래서 요셉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 놀으셨습니까? 요셉 종이 잘 있었는가 하고 이래 나와야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하기를 너 형들의 죄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또 다시 또 엎드려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이 종인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겸손으로 봐줄까요? 아닙니다. 그래 안 봐줍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면 2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형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형 하나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님들. 예?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감각을 형님들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았을 것 같아 안 찾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안 찾았을 것 같아. 영적으로 지독히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세상 살아가고 밥 먹고 살아가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이 영적인 관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 마지막 에베소서 4장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앞을 쳐다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러므로라는 이야기 요셉의 형님들 이야기로 이제 생각합시다. 요셉의 형님들이 감각 없는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감각 없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식으로 사업하고 똑같은 식으로 직장 다니고 똑같은 식으로 결혼하고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뭐 활동하고 있는 거 이젠 그러지 말고 영적인 감각을 찾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요셉의 형님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 꿈도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걸 말해줘도 그거 안 믿는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 형제님들은 행하지 말자 하고 주님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감각 찾읍시다. 그 다음 18절 저희 총명이 요셉 형님들입니다. 우리 양천교 형제아미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형제아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요셉 형님들이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요셉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도록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가, 아셀, 스불론, 이스라엘, 단, 납달리, 스불론, 이스라엘 그래 순서대로도 못 알아봐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세상적인 눈만 떠야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다 주셨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복음 다 전해도 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면 온전하게 했다 해도 또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좀 감각이 없으세요. 그렇게 흘러가는 오늘 일반 사람들 일반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제 어머니 다시 시작하면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19절 저희가 뭐가 없어요? 감각 없는 자 돼요. 영적인 감각 없는 자 요셉의 형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의 방임하 이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뭐 노름하고 이런 게 방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방탕은 꿈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탕입니다. 방탕에 방조했단 말입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 더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그걸 떠나버린 게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그 다음 또 뭡니까? 행하되 그 다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 이 진리가 뭡니까?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인생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우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죠. 이 진리만이 오늘 우리가 쉴 수 있는 분명한 우리의 영혼의 장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요셉의 형님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인간적인 어떤 시각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영적인 감각을 되찾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정말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가 감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의 영적인 감각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